남침례 교단 신학교를 다닐 때 좋은 것을 배운 게 있습니다. 모든 남침례 교단 신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녔던 루이빌에 있었던 그 신학교는 성경 본문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성경 본문을 모든 사람들이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정확하게 같은 생각입니다. 왜? 목사가 성경 이외에 얘기하는 거는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목사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구원자 가운데 세 번째 구원자 삼갈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구원자 이야기를 봅니다. 네 번째 구원자 이야기는 4장의 산문 기록을 통해서 5장의 시의 기록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겹쳐서 쓰여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산문으로 기록된 4장만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구성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 두세 번 읽어보면 그 구성과 요지가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 전체 각 부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들어옵니다. 사사기 기자는 오늘 본문의 첫 세 절과 마지막 두 절에서 모든 사사기 이야기의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수식어를 다 빼고 주절의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저 뒤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야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신 부분이 우리가 건너뛴 본문 몸통의 부분입니다. 4절서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신 그 몸통 부분 이야기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세 사람을 화두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세 사람 이야기에 거의 같은 분량의 공간을 하려 합니다. 먼저 4절부터 10절 첫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에서는 드보라를 화두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4절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하고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서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더라라고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드보라. 드보라가 화두입니다. 그다음 11절서부터 17절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헤벨을 화두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헤벨이 다른 겐 족속들을 떠나로 시작해서 17절에서는 야빈은 헤벨의 집과 평화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몸통 문단 18절서부터 22절 문단은 야엘을 화두로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엘을 영접했다로 시작해서 22절을 보면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았다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드보라, 헤벨, 야엘 이 세 사람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단의 화두와 문단의 요지는 다를 수 있고 종종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로 말을 꺼냈다고 꼭 그 사람이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의 핵심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드보라를 화두로 시작한 4절서부터 11절 문단의 요지는 드보라의 말에 있지 않고 바락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이 문단의 한가운데 있는 8절 곧 바락이 드보라에게 한 말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문단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요지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설교에서 구약을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종종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양쪽에 대칭되는 빵이 있습니다. 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번 위에 우리가 샌드위치 스프레드를 바르든지 마요네즈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토마토를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레토스를 넣든지 합니다. 제일 한가운데 맛있는 것, 햄을 집어넣습니다. 그 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이 구성을 생각하고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 11절서부터 17절 말씀의 요지도 헤벨과 상관없습니다. 그 문단 한가운데 있는 14절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바락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 18절서부터 22절 말씀의 요지도 야엘이 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있는 20절 시스라가 한 말에 있습니다.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은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라고. 시스라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없어질 것을, 죽을 것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단 구성과 각 문단의 요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항상 문장을 볼 때 주절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종속절을 보는 겁니다. 주절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의 핵심 요지는 다른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섬겼다 하는 말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간은 태평했었는데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2장에서 본 얘기고 3장에서도 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원어는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어느 특정 부족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여기 파셨다. 물건 또 물건 취급을 받았던 노예들 이들에게나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내게 유익하지 못해서 남에게 넘겼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멸시와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그는 하솔에서 통치하였더라. 하솔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사기 기자는 하솔 왕을 계속해서 가나안 왕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북부에 많은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전체의 왕이나 마찬가지다고 합니다.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야빈이 많이 등장합니다. 100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죽인 왕이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왜 야빈이 많이 등장하는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가나안 왕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블레셋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이듯이, 그래서 성경에 아비멜렉이 많이 등장하듯이, 다메섹 왕의 타이틀이 벤 하다디이듯이, 애굽 왕의 타이틀이 바로이듯이 야빈이 많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하면서 야빈의 군대 장관을 소개합니다. 왜? 앞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 이방 하루셋에 거하였더라. 무깃도 북쪽에 있는 들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그에게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철병고가 하나도 없는데 야빈은 무려 9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900승이 있었다는 말인지 상당히 많았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야빈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사기 이야기의 전형적인 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말이 없고 대신 선지자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4절을 보면 그때 드보라 곧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는데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 드보라 하면은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히 애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이름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라날 때 구학관 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학 배울 학자에다 관 너그러울 관자. 왜? 중학교 때 한자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학교는 다 천자는 배우고 의욕이 있는 학교는 삼천자 천자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노 맹자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들으면은 아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구나. 유대인들 똑같았습니다. 드보라 하면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 그거는 벌, 벌을 의미한다. 또한 벌이 상징하는 꿀 그리고 침 이것을 의미한다. 여기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데 랍비돗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남편을 밝힌 것은 당신은 누구를 소개하든지 남자 가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여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았고 합니다. 어느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송사를 들었기에 그것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판결을 위하여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구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야빈 왕의 심한 학대를 받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물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오되 그것도 여자 선지자에게 왔는가? 첫째, 선지자에게 온 이유.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베델이나 라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온 겁니다. 왜 남자 선지자에게 오지 않고 여자 선지자에게 왔는가? 남자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 사사기 330년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드보라는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불러다가 합니다. 여기 납달리 게데스라는 지명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라고 밝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발락을 불렀다 하는데 발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알았습니다. 번개.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는 번개를 발하시고 불을 발하시고 화염을 발하시고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락이 번개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행차, 하나님의 창 이거 상징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과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나머지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두보라가 있는 곳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두보라는 그를 자신에게 불러서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 아니하셨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명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느냐. 또 반드시 꾸짖지 않더라도 어서 행동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서 철병거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아래를 훤히 내다 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기손강, 여러분 구약의 지도를 몇 번이라도 들여다 보신 분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중부로부터 저쪽 지중해 연안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병거를 기손 강가로 끌어내서 네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락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껏 우리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해놓고 다시 평지로 내려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손 강가는 시스라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평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군사들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고 연합군의 숫자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바락은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말합니다.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락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빙을 갖다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에 여기 바락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사기 기자는 바락과 이름 없는 여인 야엘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바락의 반응과 하나님의 꾸중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는 것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럽니다. 지금 바락은 정말로 두려워서 꾸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 이름이 번개인데도 하나님의 검이요 창이 되어야 하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자 두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하시리라. 그러기에 너는 이기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네가 승리는 하겠지만은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 시스라는 네 칼에 죽지 않고 한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11절을 보시면은 사사기 기자는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을 기록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나 기록합니다. 겐 사람 헤벨이 겐 족속 곧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로부터 떠나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 그곳은 게데스에 가까웠더라. 헤벨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헤벨 두 가지 의미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방, 적이 아니라 우리의 엘라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블랙스미스를 가리킵니다. 대장장이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 장인의 아들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포함해서 그 방대한 아라비아 반도 또 거기에서 연결된 에돔이라든가 또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은 그 외적들이 있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겐족속은 모세 요청에 응해서 모세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백성 중에 같이 거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유다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유다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겐 족속 가운데 하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데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네 족속을 떠나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경계선인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 넘어서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게데스로부터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친 겁니다. 왜? 철병거가 많은 곳 근처에 살면 대장장이로서 일자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지금 팔레스타인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사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피를 같이 하느냐 약속을 같이 하느냐 배반하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간 겁니다. 17절을 건너뛰어서 일단 보시면은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약조를 맺은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헤벨이 이곳으로 온 게 된 건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는 자신의 영리한 생각 때문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면 누가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을 알리매 합니다. 여기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쓸 때 우리가 아무데나 등장인물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절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헤벨 얘기를 하시는가? 헤벨이 그에게 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평화 약조를 맺은 사람에게 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더 선대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기는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12, 13절을 보면 바락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볼산에 오르고 시스라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철병고 900승과 온 군사를 이끌고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이방 하루셋으로부터 기손 강가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오늘은 그날이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다는 일반 진리를 얘기해도 되고 실제로 그 진리대로 너 앞서서 이미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가나안군을 내려다보는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여자 선지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군의 숫자는 연합군이었기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무엇보다도 철병가가 900대나 되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힘을 못 쓰는 언덕과 산에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산에 내려가서 산으로부터 내려가서 평원에서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드보라가 옆에 있기에 담력을 얻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만 보고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은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발악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에 발악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발악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군을 패하게 하셨을 때 사용했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대혼돈에 공포에 빠지게 하심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기록을 시적으로 표현한 5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조해서 말라있는 기손강 유역에 폭우를 내리셔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를 진흙탕에 빠지게 하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심으로써 시스라의 군사를 대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륙하게 하신 겁니다. 15절 후반부 이하를 보면 발악은 가나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이들의 진지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키고 시스라는 홀로 도보로 야빈이 있는 성읍 하소를 향해 가다가 헤벨의 장막문을 두들깁니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은 헤벨의 집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해서 당시 중동 여인이면 누구나 보였던 그런 환대를 보입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그녀를 완전히 믿습니다. 특별히 헤벨과는 특별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당시 사람들 단순한 삶을 살았고 육체유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 시스라와 같이 싸우느라고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한 사람은 금방 잠에 떨어집니다. 옆에서 나팔을 불어도 잠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곧 흉악한 괴녀로 변합니다. 시스라가 잠이 들자 나가서 아주 빼죽한 장막 말뚝을 갖고 들어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 팩입니다.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망치로 박아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말뚝이 그의 머리를 꿰뚫고 땅에 찍혔다고 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찾아 야엘의 집까지 왔을 때 야엘은 밖에 나가서 그를 맞으면서 말합니다. 들어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은 시스라가 잠에 떨어져 있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방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는 죽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신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과의 전쟁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패에 패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씩 조금씩 가나안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드디어는 야빈과 그의 나라를 진멸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음미하고 제대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쓴 사사기 기자가 사용한 모든 구성 그리고 모든 기법 이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화두 세 사람입니다. 드보라, 헤벨, 야일입니다. 우리 드보라와 야일에 관해서 한 패러그래프씩 할애하는 것은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벨에 대해서는 왜 한 패러그래프나 할당을 하시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헤벨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헤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헤벨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너는 헤벨과 같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발길로 차지 마라. 하나님 언약 백성과의 언약을 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관계 끊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민교회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부지런히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3일 예배 나오십시오.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바쁜 줄 아느냐. 그러기에 이번 수련회를 와서 인도할 우리 이혜원 목사님 같은 분이 수련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서 대학원생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투잡, 쇠잡 뛰면서도 새벽기도 늘 나왔기 때문에 목회자도 없는 예배당에 늘 새벽기도 나오고 3일 예배 나오고 늘 밥 먹을 때 일부러 시간 내서 스튜던트 유니언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은 예수 믿냐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것 이거 이민 생활이 피곤하기 때문에 못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떡 몇 개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절대로 발길로 차서는 안 됩니다. 결국 헤벨은 부지깽이와 같은 야빈을 기대려고 그곳에 갔다가 야빈과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지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셋이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입니다. 오늘 구원자 이야기는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사들 이야기를 보면 구원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분량을 할애해서 세 명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의 역할은 움직이지 않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바락,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역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무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역할입니다. 귀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바락, 바락은 나중에 마지못해서지만은 드보라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마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공포 가운데다가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거 뒷수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두가도 못하고 진흙창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서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야일, 진정한 구원자는 야일이었습니다. 왜? 야일이 실제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쫄개들을 많이 죽였어도 그 장관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기 때문에 지난주일에 보았던 삼갈의 교훈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들어서 쓰신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쓰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늘 사양합니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 위대하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돈이 많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지혜가 많든가 아니면 세상에 권세가 있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엄청난 건강이 있든가 아니면은 연줄이 튼튼하든가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no, no. 여기 야엘 자신의 집에 있는 텐트팩 사용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당시 텐트를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야엘은 그동안 수천 번 동안 이것을 박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박히고 하는 거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도구였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일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정말 히로는 누군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교리 때문에 아니면은 자신이 믿는 신학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수한다는 것. 고수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늘 원칙적인 게 있고 노름이라는 게 있고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외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직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예외적인 역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교회에 위대한 여자 성도 리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자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여자가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셋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요지 8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락을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가운데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서 더 이상 시스라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한가운데 있는 14절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경건한 이스라엘 왕은 외적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항상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앞서 나간다는 표현은 그러기에 왕이 전쟁에 나간다 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보편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앞서 나간다 하는 얘기는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건 피를 흘리는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나간다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성경을 모르기에 기독교 하면은 무조건 소프트한 종교, 부드러운 종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우리가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살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왜? 정의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두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세상에 살 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드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대로 하고 절대 누구와 싸우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노아의 홍수 앞에서 얘기하시고 바로 뒤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왜 할 일이 없으시다고 노아의 홍수로 다 죽이셨겠어요? 왜 할 일이 없으시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을 내려서 다 죽이셨겠어요? 왜 할 일이 없으시다고 지금 사사시대에 자신의 백성들 이걸 징치하셔갖고 수많은 주변 도시국가 왕들에게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 잔인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되게 하시고 수백만 명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갈고리로 끌어갖고 끌어가게 하셨겠어요? 왜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은 수치를 당하게 하셨겠어요? 왜 그것으로 부족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콩가루가 되게 하시고 왜 그런 일을 일으키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한다면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화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자신의 골이 깊게 밴 습관대로 살려고 하고 죄된 본성 틈만 나면은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땅 따먹기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심히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야빈 왕 이스라엘 백성 이거를 20년 동안이나 계속 심하게 학대한 거 그 당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틈만 나면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지를 않는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러는데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바락과 같은 거예요 전부. 그러기에 크리스천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삽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오늘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내 앞서서 싸우시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전술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드보라를 통해서 부르시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부르시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건 부르시면은 Yes, Lord,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구원자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18편 1절 2절 3절 말씀 이거 다 믿는다 하는 얘기. 그러나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나섰다가 내가 모가지가 날아갈까 봐, 내 좌합이 없어질까 봐, 내 친구들 다 도망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지 않느냐 하는 것. 영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피동적으로 옛날 노예 근성대로 끌려고 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급류의 삶인데 거기에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연어들이 그 급류를 헤치고 올라가서 심지어는 여기 폭포까지 헤치고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듯이 우리도 세대를 거슬려서 사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늘 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얼마든지 그러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조그만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 나가지 않으시느냐 하는 말씀,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의 안일한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우리가 구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